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영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보편적으로 말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따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인성을 입으시고 인생의 삶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의 영을 성령이 같이 경험한다,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의 고난을 다 아시고 인성의 삶의 내용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로서 그 성령께서 예수의 교훈을, 예수의 진리를 여러분 안에 넣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으로 오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너희의 모든 상황에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악한 영을 물리치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과 여러분이 동행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생각을 내가 깨닫고 성령의 생각에 맞추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의 혈과 육, 인간의 탐욕, 탐심 다 죽이고 이기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게 바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힘입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왕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왕이 거절하였죠. 막 첫째, 둘째, 셋째, 아홉 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막 고난이 임해도 바울이 잠시 마음이 동요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네 백성을 못 보내겠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바로의 왕자로부터 온갖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이 그 밤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했습니다.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의 문 입구에 바르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 천사들이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뛰어넘고 죽음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못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 첫째 난 장자는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포도잔을 들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라,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앞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운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여라.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전날에 그 애굽에서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가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예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묻히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갈릴리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유월절, 예수님이 성만찬을 약속하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라는 말입니다. 그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였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막 내려앉는 것처럼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성령을, 여러분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자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복음의 그 설교와 그 복음의 설교에 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담대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인간의 철학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의 성공 스토리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유명한 막 성공한 인물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성령을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성경에 예언한 말세에 쏟아 부으리라고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예언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우리를 위하여 메시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났느니라. 예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며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았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니까 3,000명이 그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들이 깨달아짐으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스승들에게, 그 선생들에게 나아가서 나도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3,000명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칠 때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뜨겁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였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 사도처럼 확신의 말씀을 전파하고 확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 근데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읽지도 않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뭔가 깨닫게 할 거야, 무엇을 깨닫게 할 것인가, 나는 깨닫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 말씀을 읽는 분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확신을 주고 그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 사도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를 보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묻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가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씻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인간과 같이 되게 하셨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양으로서 속죄양으로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만족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도록 약속하셨으니 너희가 비록 어리석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지금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 그를 돌로 쳐 죽이라 하면 그 사람들은 아, 이 예수는 메시아라고 자기를 자칭 메시아라고 떠드는데 자비가 없구나.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자비가 없다고 예수를 비난할 것입니다. 아, 그래? 한 번은 용서해 줘야지. 그냥 용서해 줘.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아니,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면 이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비난받고 저렇게 말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한참 쓰시고 일어나셨다가 다시 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자를 쳐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들로부터 하여 시작하여서 젊은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여자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 쓴 글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고 그 마음은 썩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너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발견하고 그 죄를 심판하고 그 행동대로 보응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죄가 있다. 마음으로 범죄한 것은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지적하는 성경 구절을 썼을 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저 예수라는 사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은 또 값싼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또 저 요인 저 여인의 그 율법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해 주는구나. 역시 값싼 은혜를 베푸는 예수야 라고 이렇게 속으로 예수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으로 리뎀션 구속의 은혜로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리뎀션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이 구속은 사람의 지은 죄를 속량하는 것. 어떻게 속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사람과 같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진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대속의 결과로서 아들을 희생하신 희생의 결과로서 오늘 너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너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야말로 값비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 중에 은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이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죄 저런 죄 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길 바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얻은 이 공로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항상 의지하면서 예수의 피로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과 탐욕과 탐심과 이기주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모든 저주의 마음, 실패의 마음들 그리고 내게 있는 우울함, 우울증, 부정적인 생각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심령과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의 영혼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매일 사모해야 돼요. 이 기도는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지기를 사모하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모든 일에 스승이 되고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가게 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2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무슨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냐? 뭐 상담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뭐 현대 세속적인 상황에 맞는 뭐 과학을 연구해서 막 지식을 알려주는 게 좋은 설교냐? 아니면 내가 막 혼자 경험한 막 축복들을 막 이해하는 것이 설교냐? 저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서 설교했던 스데반의 설교나 이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특징을 보면 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그 말씀에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 예수 믿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너희도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서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을 깊이 간직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대중 앞에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성령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지를 성령은 아십니다. 증거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믿으면서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할 때 성령도 여러분에게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이 베드로 사도의 십자가의 복음, 요엘 선지자의 예언, 다윗 그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라는 말은 죄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배피로 나의 죄를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에서 나는 나의 죄를 씻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세례예요. 3천명이 사람들 앞에 따뜻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기음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께 나아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면서 세례를 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유대인들이 살벌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 후에 막 사람들을 스데반 선지자도 잡아 죽였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핍박을 받는데 이 3천명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대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집집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막 가는 동안 콧노래 나오고 막 저절로 막 성경 말씀이 이어지고 또 시온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나눌 때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2시간 3시간 있으면 지루해요. 계속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갈 때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기쁩니다. 야, 나도 이제 예수처럼 부활하겠구나. 저 사도들이 저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데, 아,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제 나도 영원히 살겠구나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 나 예수 잘 믿고 예수를 나는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에 가면 그만이지.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러면 안 돼요. 이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깊이 가보자, 더 깊이 내 신앙이 성장해보자, 나도 뭔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열심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이 오로지는 나를 헌신하였다, 데디케이션, 내가 주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되어져야 돼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되어져야 돼요. 신앙 결코 혼자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가다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울 자가 없지만, 잠언서에 보면 둘이 가면 하나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느니라.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의 줄은 끊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도가 똘똘 뭉쳐서 서로 격려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도를 쫓아 나아갈 때 그분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로지, 이 말씀대로 오로지 데디케이션, 우리를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내가 헌신, 그래서 기도도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헌신이냐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이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서든 캘리포니아, 미국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이방신들이 다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동역이에요. 동역, 파트너십.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때가 더 빨리 오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청지기 훈련도 하고 또 큐티도 교육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서로 모여서 커피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갔다 왔던 그 레이크 엘시노의 그 아름다운 꽃밭에 가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솜씨를 볼 때 저는 그 들꽃을 보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도저히 표현할 그 묘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을 막 살펴보고 꽃이라는 꽃은 다 살펴보고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무도 꽃에 대해서 직설적인 표현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냥 아름답다, 그냥 꽃은 아름답다. 어떻게 아름다운지 표현할 길이 없어. 너무 아름다웠어.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도 보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여러분이 더욱더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 더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헌신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